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69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10시에 15,67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0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4월 14일 목요일. 사람의 악함. 창세기 4장 17에서 24절을 읽어보라. 가인의 유산은 무엇이었으며 가인의 범죄는 인류의 악함이 증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가인의 5대손 라멕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가인의 범죄를 언급한다. 가인의 범죄와 라멕의 범죄의 비교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 가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침묵하는 반면 라멕은 노래를 통해 자랑하듯이 자신의 범죄를 드러낸다. 가인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만 라멕은 그렇게 한 기록이 없다. 가인은 하나님에 의해 7배나 벌을 받았지만 라멕은 77배나 벌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가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가인은 일부 일처였으나 라멕은 일부 다처를 시작했다. 성경은 그가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라고 구체적으로 말한다. 이처럼 악이 심화되고 증가한 것은 분명 가인 족속의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었다. 가인 족속의 죄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 곧바로 등장하는 성경 말씀은 가인 족속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과 반대되는 새로운 사건을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라고 기록한다. 이 결과 셋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아벨을 대신하기 위해 다른 씨를 주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하와가 지은 이름이었다. 사실 셋이라는 이름의 역사는 아벨을 앞선다. 셋이라는 이름은 내가 둘 것이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아쉬트에서 파생됐는데 이는 메시아 예언을 소개하는 곳에서 나타난다. 셋 족속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가 탄생할 자손이 이어질 것이었다. 성경은 셋으로부터 시작하여 메시아의 계보를 기록한다. 그 속에는 에녹과 무드셀라도 포함되어 있으며 노아로 끝을 맺는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셋의 후손들을 가리키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기 위해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후손들과 사람의 형상을 가진 후손들을 대비하여 나타내기 위한 부정적인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딸들의 영향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이것은 인류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훈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이 저질렀던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으며 그들의 죄악은 갈수록 더 깊고 심각해졌다. 묵상. 창세기 6장 1에서 5절을 읽어보십시오. 죄가 가져오는 타락의 참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우리 안에서 죄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죄는 제때 다스리지 않으면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그대가 즉시 버려야 할 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가인의 악한 감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어두운 역사는 죄인들을 영원히 살게 하여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계속하도록 허락한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지에 대한 예증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악인들을 더 그들의 악행에 대담하게 만들고 도전적으로 만들 뿐이었다. 가인에게 선고가 내린 지 15세기 후에 온 우주는 세상의 범람한 범죄와 부패 가운데서 가인의 감화와 모본의 결과를 주목하였다. 부조화 선지자 78. 세상에 가득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 자신도 모르게 그 가운데 사는 것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민감한 영적 양심을 허락해 주셔서 죄를 단호히 물리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재림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다윗 골리앗 앞에 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고 아무리 들어도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뭐 많이 잘 알고 또 재밌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노래로도 만들어졌어요. 이 킹세럴드라고 하는 이 팀이 부른 이 어린 소년 다윗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사중창은 뭐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죠. 잘 들으셨습니까? 이 이야기의 그 구성 가운데 참 흥미있는 것은 이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의 상황과 전혀 다른 반전이 일어나면서 통쾌함과 희열을 느낍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지만 잠깐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 가운데 블레셋은 참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한 번은 그 블레셋의 장수 가운데 블레셋의 전설이라 할 만한 존재가 있었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그에 대해서 사무엘상 17장 4절 7절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여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견갑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상대가 되지 않아요. 다윗은 골리앗의 묘사와는 꽤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뭘로 봐도 상대가 되지 않아요. 체격으로 보나 뭐 무기로 보나 전쟁 경험으로 보나 적어도 전투를 해야 되는 상대로서는 서로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상대입니다. 너무나 뻔한 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골리앗 앞에 다윗은 먼 나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골리앗 앞에 선 것 같은 상황과 현실 말입니다. 어둡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상황과 같은 그런 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정말로 공부하느냐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지 요즘 아이들 학생들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적서부터 학원에 뭐 저희 어릴 적만 해도 그냥 둘로산으로 뛰어다니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어릴 적서부터 학원을 얼마나 많이 다니고 뭐 그렇게 해도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어른들 어떻습니까? 정말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그렇게 힘든지 이 경쟁 사회에서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사회적인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뭐 건강적인 문제 많은 것들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은 그런 심정이 들면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수록 뭔가 반전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박세리라고 하는 유명한 골프 선수가 한국이 IMF 어려운 상황에 희망을 주었죠. 워터 해저드에 빠진 공을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들어가서 그것을 쳐내고 결국은 우승한 겁니다. 그의 구릿빛으로 탄 피부가 양말을 신은 부위와 너무나 색깔이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저런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해질녘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들판에 앉아 있어요. 먹을 것은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제자의 말처럼 현실은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을 다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차는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다른 반전의 이야기가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 아닙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잔칫날 그 기쁨의 날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킵니다. 돌 항아리에 든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리고 잔칫집은 회복됩니다. 전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 얼마든지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이죠. 반전이 일어난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 우리의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싸움 끝입니다. 그냥 다윗이 한 방 맞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목을 베는 반전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재밌고 감동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반전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골리앗에게 익숙한 무기는 칼과 단창이 골리앗에게 익숙한 무기였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익숙한 무기는 칼과 단창이 아니라 물매였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겠다는 다윗에게 사울왕은 자기 갑옷을 입혔어요. 왕의 갑옷이니 얼마나 멋지고 화려했겠어요. 그런데 이걸 입어보니까 영 자기에게 맞지 않고 자기 옷이 아닌 거예요. 여기 성경에 그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혔는데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웠는데 다윗이 그것을 다 입어보니까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벗어버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왜 다윗에게 자기 옷을 왜 입혀요? 이거 입어야 그나마 골리앗을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 옷이 어색하니까 그것을 입고 뒤뚱뒤뚱 가다가는 오히려 곤궁에 빠질 것 같으니까 다윗이 벗어버렸어요. 여기 참 재밌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옷은 히브리어로 베게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베게드에서 파생된 히브리어 보게드에는 반역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참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옷에서 반역이라고 하는 말이 파생됐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매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옷과 반역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이런 것 같습니다. 자신이 믿고 입은 갑옷은 언제나 나를 배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이 오히려 나를 가장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이 오히려 나에게 화를 주고 나를 더욱 곤경과 실패로 빠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없이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죠. 다윗에게 익숙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물맷돌이에요. 왕의 갑옷이나 왕의 투구가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익숙한 무기는 물맷돌이었어요. 남의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손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남의 무기로 싸울 수는 없는 겁니다. 뭘 교훈합니까? 누구에게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 강점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 말하는 달란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골리앗도 칼을 들고 싸우고 다윗도 칼을 들고 싸웠다면 다윗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무기가 다르다면 체격 차이가 아무리 난다 할지라도 상황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물매를 갖고 있어요. 골리앗의 칼을 휘두르는 사정권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골리앗의 칼이 아무리 길어도 칼을 휘두르는 사정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물맷돌은 거리가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명검을 가지고 있고 자이언트 같이 크다 할지라도 다윗과 골리앗은 무기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싸움의 향방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포병과 보병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병은 멀리서 대포를 쏘는 군인이고 보병은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멀리서 포를 쏜 것이고 골리앗은 거대한 덩치로 느릿느릿 달려오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칼을 휘두르기 전에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면 게임 끝입니다. 사사기 20장 16절.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이 당시에 물매 던지는 선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여기 한 그 기사에 보면 여기 그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가 그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발견된 한 여러분 지금 화면 가운데 보이는 그 해골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데 그 해골의 중앙에 뭐가 박혀 있습니까, 여러분? 예, 거기에 돌이 박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발견된 것인데, 뭐 어떤 사람은 이 해골을 뭐 골리앗이다. 왜냐하면 이 해골 자체가 엄청 커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늘날 과학을 이용해서 뭐 키를 재보면 뭐이 거인의 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이 사람 이 해골이 정말 골리앗의 해골인지 그것은 뭐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기사와 이 사진을 통해서 보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 당시에 고대에는 물맷돌을 전쟁에서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처럼 홀이라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머리카락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명중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의 실력이 세계적인데 대회하는 거 보면 정말로 10점 가운데 카메라 렌즈를 맞추잖아요. 우리나라 여성 골프가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5명이 들어있는데 100m 넘는 거리에서 그 작은 홀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또 다른 하나의 고고학적 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 전쟁에 썼던 이 물매에 사용됐던 돌, 아마 다윗이 가져갔던 이 돌, 그건 돌은 작은 돌이 아니고, 여러분 이 화면 가운데 보면은 이것이 그 당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한그 터에서 발견된 물매에 사용된 돌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이 크기가 여러분 거의 테니스공만 해요. 그러니까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작게는 어쩌면 골프공이나 탁구공에서 크게는 테니스공만큼의 돌들을 아주 동그란 돌들을 물매에 넣어서 정말로 던지면 그것이 홀이라도 틀리지 않았다 하니까 사람의 머리에 박힐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머리가 다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골리앗과 같은 전쟁에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대를 대해서 싸울 때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한 무기, 자기의 강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강점을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지 않은 다른 어떤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하는 것, 나에게 있는 강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의 갑옷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도 다윗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을 알듯이 남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것을 부러워하면서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남이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개발하고 그 강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훈련시킨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한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다윗을 택하사 그의 삶의 길을 정하시고 그로 하여금 목소리를 연단한 기회를 갖게 하시며 음악과 시에 대한 재능을 개발하게 하셨다. 또 다른 부좌 선지 64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의 습관을 따라 물매와 목자의 지팡이만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나 자기 양떼를 보호하는 일에 그의 힘과 용기가 일찍부터 나타났었다. 익숙한 것, 평소에 내가 쓰는 것, 몸에 배어 있는 것, 매일 했던 것, 지금까지 노력하고 경험하고 싸우고 관심 가지고 있었던 것, 자신의 전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한참 들어서 전공을 바꾸는 사람들은 위험하다라고 생각 들어요. 제가 존경하는 저보다 한참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어느 날 나누다가 제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여쭙어요. 목사님, 만약에 제가 은퇴의 시기 65세까지 목회를 한다면 이제 뭐제 나이가 거의 50줄에 들어섰으니까 약한 15년이 남았다고 하면 남은 15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요? 라고 선배 목사님께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더욱 깊이 개발시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은 사울의 갑옷, 칼, 방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늘 쓰던 물맷돌이 필요합니다. 그는 물맷돌을 수없이 던지고 또 던졌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다윗의 강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을 입히려 했던 것처럼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다른 옷을 입히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만들어놓은 신화, 세상이 만들어놓은 선입견, 가치관 안에 자꾸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나를 나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한국 문화 안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하나 잘 된다 하면 죽순처럼 생겨나서 서로가 서로를 다 망하고 말게 하는 것이죠. 진리풀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붙잡고 거기에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될지 몰라요.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점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강점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그렇게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우리의 강점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우리 인생의 승리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단지 물매와 갑옷만의 차이는 아닙니다. 이건 외적 조건인데 둘이 대비되는 내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담대함이었어요. 다윗 안에 있는 용맹스러움, 담대함, 거침없음이 다윗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다윗의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물맷돌 실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전공 때문입니까? 전공을 최고로 닦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닙니다. 다윗의 담대함과 용기의 출처는 다른데 있었어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의 양들을 치면서 사자와 곰의 위협과 싸우면서 양을 지켜내었어요. 근데 이 싸움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실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일상 속에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쌓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돌 다섯 개를 시내가에서 주워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갔을까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만을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물매를 던지면 한 홀이도 실수하지 않는 실력이지만 혹 자신이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돌을 던져서 맞지 않으면 두 번째 돌을 던지려고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 다섯 개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닐까 혼자 추측해 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극복하고 약점을 커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약점과 한계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채워져야 하는 것.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노력은 안 하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미신적인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경에 믿음의 선조들의 하루하루의 치열한 삶 자체가 없었겠지요. 그저 누워서 뭐 떡이나 누가 입에 넣어주기를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치열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그의 마음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만 그 약점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승리하였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승리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이력인 것입니다. 직업의 이력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이력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쌓일 때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기죽지 않은 것처럼 호전성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죽지 않았어요. 다윗은 양떼를 돌보는 것 그리고 물맷돌을 통하여 양떼를 지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는 양떼와 거리를 두지 않고 양떼를 성실하게 돌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자기의 인생을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경험했고 그 경험처럼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돌봤고 후에 왕이 되어서도 백성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성을 닦으면 우리의 시계,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밝아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더 실제적으로 보이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의 문제에 파묻혀 눈을 떼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문제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생의 파도가 넘칩니다. 그러면 죽는다고 야단입니다. 넘실대는 파도만 보면 파도가 나를 삼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눈을 떼야 합니다. 넘실대는 현실,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현실보다 실제이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살면서 여러 가지 골리앗을 상대하며 마음이 쪼그라들고 여러분의 마음이 토끼간같이 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잘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똑똑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의 연약함은 단점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신비한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작아도 비천해도 가진 것 없어도 연줄이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수의 싸움이 아니에요. 외적 조건의 싸움도 아닙니다. 상황의 싸움도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써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슴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쓰십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윗,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마. 골리앗은 내 인생의 기회야. 너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되심을 증명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세상의 대표 선수로 내보내십니다. 골리앗과 대표 싸움 말입니다. 대표가 지면 지는 것이고 대표가 이기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표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대에도 당신의 남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처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제1장 나의 어린 시절. 나는 신경 조직이 쇠약해지면서 손이 떨려 글을 조금밖에 쓸 수 없었으며 맥없는 손으로는 단 한 장의 종이도 채울 수 없었다. 공부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면 책장에 있는 글들이 모두 흔들거리고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혔으며 피로와 현기증이 밀려왔다. 나는 심하게 기침을 했고 몸 전체의 조직이 쇠약해진 것 같았다. 교사들은 내가 학교를 떠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공부를 쉬도록 권했다. 허약함에 못 이겨 공부를 그만두고 배움의 희망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내 젊은 날에 가장 어려운 갈등이었다. 3년 후에 나는 다시 학교에서의 학업을 시도했다. 하지만 공부를 다시 시작하자 건강은 급속히 나빠졌다.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것이 내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12살 이후로는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나는 학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워낙 컸었다. 그래서 나의 깨진 꿈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평생 쓸모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나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처럼 고통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때때로 불평했다. 내가 만일 어머니에게 마음을 열었다면 어머니는 나에게 교훈과 위로와 용기를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가족과 친구들이 나를 이해할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에 고통스러운 감정을 감추었다. 내 주님의 사랑을 통한 행복한 믿음도 앓고 있는 동안에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세속적 즐거움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지자 하늘조차도 나에게 닫힌 것처럼 보였다. 제2장 나의 회심. 1840년 3월 메인주 포틀랜드를 방문한 윌리엄 밀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의 첫 번째 설교를 했다. 밀러 씨의 설교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가 설교하는 캐스코 가에 크리스천 교회에는 밤낮으로 사람들이 운집했다. 집회 참석자들 사이에 열광적인 흥분은 없었으나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더없이 숙연해졌다. 도시에서만 큰 관심을 끈 것이 아니었다. 시골 사람들도 도시락을 준비하고 몰려와서 아침부터 저녁 집회가 마칠 때까지 남아있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 집회에 참석하여 불과 몇 년 뒤인 1843년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놀라운 기별을 듣게 되었다. 밀러 씨는 예언을 정확하게 풀이해 나갔으며 이것은 청중의 마음에 확신을 불어넣었다. 그는 예언적 기간을 강조하고 그의 주장을 분명하게 해주는 많은 증거를 제시했다. 그리고는 그가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경고와 함께 엄숙하고 힘있는 호소를 하면 청중들은 무엇에 매혹된 것처럼 사로잡혔다. 특별 집회들은 죄인이 구주를 발견하고 곧 일어날 두려운 사건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회였다. 공포와 회개가 온 도시에 퍼져나갔다. 기도회가 열렸고 여러 교파 사이에 공통적으로 각성이 일어났다. 그들 모두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가르침의 영향을 어느 정도 느꼈기 때문이었다. 죄인들에게 구도자석으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지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부름에 응했다. 나도 남은 사람들 사이에서 무리를 뚫고 나가서 진리를 찾는 자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자격이 전혀 없다고 느꼈다. 자신감의 부족과 아무도 내 감정을 이해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 친구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리가 없는 그들이 나의 참 상태를 완전히 모르고 있을 동안 나는 어둠과 절망 속에서 쓸데없이 방황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오빠 로버트와 함께 아주 감명 깊은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지구 통치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에 이어 그리스도인과 죄인에게 심판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열렬하고 엄숙한 호소가 주어졌던 집회였다. 그 설교를 듣고 나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떨림을 느꼈다. 나는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이 너무 컸으므로 주님께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살려두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에 두려웠다. 귀에서 이런 말들이 울리고 있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웠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누가 설 수 있겠는가? 그때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이러했다. 오 주님, 이 밤 내내 저를 살려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제야 처음으로 나의 두 살 위인 오빠 로버트에게 나의 감정을 설명해 주려고 시도했다. 나는 오빠에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쉴 수도 잘 수도 없노라고 말했다. 오빠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오빠가 침묵한 이유를 곧 깨달았다. 오늘은 마지막 시대에도 당신의 남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담긴 엘렌 지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잠언 21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노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오늘 솔로몬은 악인의 특징과 그로 인한 선한 이웃 사람들의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몇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오직 자신만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웃과 다른 사람들의 입는 피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배만 부르면 다른 사람이야 배가 고프든 헐벗고 살든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은 이웃이 잘되고 번영하면 배가 아프고 시기하여 이를 파괴하려 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아트리라고 하는 아주 작고 오래된 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은 가파른 산 중턱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이 마을에 왕이 방문을 하면서 마을 한가운데 커다랗고 아름다운 종을 준비하여 높다란 종탑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길고 튼튼한 줄을 거의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늘어뜨려서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원하기만 하면 줄을 당겨 종을 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종의 이름을 정의의 종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필요할 때 이 종을 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종이 울릴 때마다 즉시 재판관들이 내려와서 공정하게 정의의 심판을 내려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난이나 재미로 이 종을 울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의 신문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종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종이 종탑에 매달리자 사람들은 모든 일에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나갔습니다. 마을 가운데 있는 종은 그동안 여러 번 울렸고 그때마다 왕의 약속대로 재판관들이 나와서 억울한 사람들의 불편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많은 잘못들이 드러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마을에는 평화와 행복이 찾아오고 종이 울리는 횟수는 점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바로 종을 울리게 매달아놓은 밧줄이 점점 닳고 낡아서 짧아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른이 아니면 어린이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종을 울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종의 줄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적당한 밧줄이 그 마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널따른 포도원을 가진 한 주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자신의 포도원에 있는 포도넝쿨이 이 줄로 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관들은 포도원 주인의 제안대로 포도넝쿨을 가져다가 밧줄을 수리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수리된 포도넝쿨 밧줄에는 포도잎과 푸릇푸릇한 포도송이가 아직도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편 이 작은 아트리 마을 위 언덕에는 한때는 용감한 기사였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 수많은 전쟁터에 나아가 많은 전공을 세웠던 용맹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말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아가 수많은 곳을 다닌 것입니다. 그 말은 튼튼하고 또 날래서 위험한 전쟁터에서도 그 젊은이의 목숨을 여러 번 건져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지금은 이 주인도 말도 늙어서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말은 잘 달리지도 못하고 마옥간에서 먹이만 먹는 쓸모없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말의 주인은 말을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자신과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다니던 말을 주인은 함부로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구두쇠였습니다. 가진 재물도 많았습니다. 그 재물로 그는 날마다 진수승찬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늙고 병든 말에게는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늙고 병든 말은 텅 빈 마구간에서 추위에 떨며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늙고 병든 말을 내쫓아 버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늙은 말은 주인에게 쫓겨나 황량한 언덕에서 먹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미 늙었고 병들었기에 말은 먹이를 찾을 힘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보며 사람들은 돌팔매질을 하고 마을의 개들은 지려댔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 하나 말을 동정하거나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늙은 말이 마을 한가운데 있는 종탑이 있는 곳으로 절뚝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눈에 아직도 정의의 종에 달려있는 밧줄의 포도줄기와 달려있는 푸르고 먹음직스러운 잎사귀, 포도일매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말의 눈에 뜨인 정의의 종에 달린 포도 잎사귀와 열매는 굶주린 말에게 얼마나 좋은 진수성찬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성큼성큼 걸어가 포도 잎사귀와 열매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랫동안 울리지 않았던 정의의 종이 댕그랑댕그랑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소리는 아뜨리 마을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고 사람들은 누가 종을 치는지 보기 위해 거리로 몰려나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종은 사람이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늙고 병든 말이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종소리는 재판관들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러자 재판관들도 정의의 종탑 아래로 모였습니다. 재판관들도 보았습니다. 늙고 병든 말이 배고픔을 이기기 위하여 포도농구를 씹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렇게 한참을 보고 있던 재판관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 늙고 병든 말은 언덕이 구두쇠의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구두쇠는 말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비록 저 말이 말 못하는 한낱 짐승에 불과하지만 이 정의의 종을 울렸으니 우리는 저 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합니다. 가서 그 구두쇠를 불러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구두쇠가 불려오자 재판관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수년 동안 당신의 곁에서 가족처럼 당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말을 내어쫓고 굶주리게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리는 바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재산의 절반을 들여 말의 집을 새롭게 단장하고 말이 죽는 그 순간까지 먹을 것을 충분하게 먹일 것을 명령합니다. 재판관의 이 판결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고 구두쇠는 죗값을 달게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에게까지라도 우리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바쳐 구원한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악을 끼치며 피해를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은 말합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선한 삶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여름날의 얼음냉수 같은 삶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루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